이 시간에는 듣는 마음,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선택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왕의 시작도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어깨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안으로는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늘 이스라엘을 노리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거인이었던 아버지 다윗의 빈자리는 청년 솔로몬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결단한 것은 정치적 결탁이나 군사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중심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밤낮으로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절대적인 신뢰와 예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전심어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질문을 솔로몬에게 던지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재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문을 빛낼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파멸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세상의 조건들을 뒤로하고 뜻밖의 대답을 하나님께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자 백성들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뜻합니다. 왕의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자 대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솔로몬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구함이 마음에 쏙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아낌없이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수많은 왕정 기록 중 하필 가장 비천한 신분이었던 두 창기의 영화 소송 사건을 솔로몬의 첫 행보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특별한 재판 속에 담긴 비밀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재판정은 시작부터 아수라장입니다. 한 집에 살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여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른 여인이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어 죽였고 모두가 잠든 사이 슬그머니 살아있는 내 아이와 자신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살펴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날이 밝아 자세히 아이를 들여다보니 결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이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펄펄 뛰며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내 아들이다. 라며 두 여인의 거친 공방 속에 재판정은 극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이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본문 18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안에 우리 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거짓말과 주장만 대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 중 하나는 명백하게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고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과 지식으로는 영구 미제 사건이 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궁에 빠진 사건 앞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여인들의 말이, 두 여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며 단 한마디도 자르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면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의지하며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분별은 내 생각을 멈추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절규를 선입견 없이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내 판단의 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짜 뒤에 숨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재판정과 너무나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세상 풍조는 교묘하게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고 탐욕을 정당한 권리라고 속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내 야망과 욕심의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선악을 쪼개어내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분별은 내 경험의 데이터나 인간적인 장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솔로몬이 사람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소리 너머에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 조용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깊이 아는 데서 오는 영적 직관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분별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깊이 아는 데서 오는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정답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은 일회성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평소에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는가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정의 그 소란스러운 아우성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엎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 속에서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지구촌 교회의 가족들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분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권면해 볼까요?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라고. 우리 모두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지혜, 그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위대한 이유는 사건의 표면에, 표면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죄성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날성 공방을 들으며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여인의 추악한 내면과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왜 밤중에 아이를 훔쳤을까요? 그리고 왜 재판장 앞에서까지 저토록 뻔뻔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 아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성애가 끌어 넘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26절 후반부에 드러난 가짜 어머니의 본심은 충격적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 한 문장에 인간의 타락한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진짜 속마음은 아기를 사랑해서 아기를 꼭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죽었으니 옆집 아이만 살아 숨쉬는 꼴을 나는 죽어도 못 보겠다. 나만 자식을 잃은 슬픔과 비참함 속에 살 수 없으니 너도 나와 똑같은 절망과 지옥을 경험해라 라는 지독한 시기와 질투, 파괴적 보복 심리였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는 악함이 그 마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나만 불행하면 억울하니 타인도 같이 괴롭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거짓 여인의 본질이었습니다. 반면 진짜 엄마의 마음,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칼로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고 명령하자 진짜 엄마는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낍니다. 성경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메아는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인 자궁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모성애란 머릿속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품었던 모태에서부터 직접 느껴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신체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동사를 더합니다. 이는 뜨겁게 달아오르다, 바짝 조여들며 오그라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서슬퍼런 칼날을 마주한 순간 진짜 엄마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품었던 자신의 온 장기와 모태가 뜨거운 열기 속에 바짝 조여들고 타들어가는 듯한 극한의 신체적 고통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생명이 끊어질 위기 앞에서 자신의 태가 끊어지는 듯한 이 고통과 절규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끊어질 것 같은 통증 쪽에서 진짜 엄마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자신의 소유권이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엄마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평생 남의 자식으로 자라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상관없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품고 취하는 것이지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 일부만 잘라내어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사역,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 입맛에 맞는 일부만 취하려는 가짜 엄마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내 기준과 자존심을 관철하느라 정작 그 영혼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공동체 안에서 서슴없이 날성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토록 잔인하고 교묘해서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생명을 쪼개는 짓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추악한 인간의 위선을 어떻게 밝혀내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아멘. 이 넓은 마음은 그저 성격이 좋거나 다 받아주는 호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과 시기, 그 추악한 위선을 다 꿰뚫어 보면서도 동시에 인간 내면에 심어두신 고귀한 모성애와 생명의 감정까지 품어내고 읽어내는 통찰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그 바다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가짜 엄마의 그 서슬퍼런 도끼와 진짜 엄마의 타들어가는 절규를 모두 담아내어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넓은 마음과 통찰력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에 보이는 문제의 표면만 바라보곤 합니다. 내 이익과 자존심이라는 좁은 마음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눈앞의 상황 너머에 있는 진짜 본질을 파악하고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악함과 갈등 이면에 숨겨진 진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질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포장된 세상 속에서 언제나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 지구촌교회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지혜,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 그 지혜들이 아무리 있어도 마지막 우리가 나눌 세 번째 지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지혜, 그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로 행동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행동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본질을 파악한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을 뒤흔드는 과감한 명령을 내리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이 명령은 언뜻 보면 참 잔인하고 무자비해 보입니다. 어떻게 일국의 왕이 핏덩이 아기를 칼로 쪼개라는 천인공노할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이를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심장 속에 숨겨진 본심을 백일하이 드러내기 위한 위에 던진 지혜의 승부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과감한 움직임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서슬퍼런 칼이라는 죽음의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는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엄숙하고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을 때 재판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판단 앞에서 두 여인의 숨겨진 본질이 행동과 고백으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우유부단하게 양쪽 눈치만 살피고 이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증거가 없으니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자라거나 절반씩 나누어 공동 육아를 해라라는 식의 세상적인 타협안을 솔로몬이 제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엄마는 평생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아이의 생명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가짜 엄마 밑에서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기에 위기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칼을 빼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관념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 바로 지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결핍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행동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머뭇거립니다. 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느라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는데 이 지식은 반드시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지식은 반드시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빼든 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결단의 칼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거짓과 시기, 탐욕을 쪼개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칼날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칼로 내 안의 악한 의도, 나는 정말 원치 않지만 죄인 된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악한 의도를 수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과감하게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증명해내는 행동하는 지혜를 갖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지구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라고. 행동하는 지혜를 꼭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서슬푸른 명령 앞에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났습니다. 솔로몬은 왕의 권위로 엄히 선언합니다.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진짜 엄마의 품으로 안긴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재판정은 깊은 감동과 전율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판결의 소식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온 영토로 퍼져나갑니다. 본문 28절은 이 재판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 개인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수많은 통치 행위 중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두창계 재판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온 천하에 나타내셨을까요? 거대한 성전 건축이나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왜 이 초라한 여인들의 핏덩이 아이 소송 사건이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는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작고 연약한 갓난아기의 생명까지도 악한 자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고야 마는 나라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왕궁 서재의 장식품이나 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많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죽어가는 가련한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이 시대의 솔로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이 시대의 솔로몬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이자 자녀이며 사회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솔로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매일같이 진짜와 가짜가 싸우고 시기와 질투가 판을 치며 생명을 쪼개어 내 이익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치열한 재판정과 같습니다. 이 혼돈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경험과 세상의 잔꾀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솔로몬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가짜 속삭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명하게 분별해내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과 자존심을 위해 타인의 아픔을 방관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존재를 품고 영혼을 살려내는 진짜 사랑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과감하게 순종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과 영적 권위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 성도 속에는, 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숨기고 숨쉬고 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죽어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살려내는 지구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